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19절 20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여덟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대경 목사님 나오셔서 새가족 사역원을 섬기시고 6807 섬기신 이대경 목사님 보낸 바른 자의 기쁨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쪽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 2019년 이 센터빌에 잠시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문한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당시에 필라델피아와 저 일리노이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와, 센터빌에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한인마트와 이런 식당들이 많으니까 매주 감사헌금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 KCPC에서 설교 한번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난 오늘 저를 센터빌에 살게 하시고 아멘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네. 그리고 벌써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는 세 번째 말씀을 전하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저는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경이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귀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이곳 KCPC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실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흔들리지 않는 기쁨, 보낸 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복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 오늘 주제와 함께 기쁨을 갖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텐데요. 박수를 좀 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걸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제가 먼저 하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준비! 시작. 나는 정말 기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기쁘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이렇게 함으로 나는 정말 기쁘다. 자기 암시를 걸어 감정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이 긍정적인 주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아침에 말 한마디 없이 무관심으로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내 뜻과 다른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나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만이 있지만 불편한 감정들이 있지만 차마 내뱉지 못해서 내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먼지처럼 쌓여갑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 아빠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들어왔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동의 말 한마디, 아빠 엄마 다녀오셨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가 아니라 기쁨보다는 깊은 한숨이 쉴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그 저녁 내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매일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무미건조한 아침을 맞지요. 이때에 잠시 우리가 했던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 긍정적인 주문이 혹은 이 주문을 외운 듯 우리의 삶이 무엇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참된 기쁨은 일시적인 심리 조절이나 환경의 변화 혹은 공허한 구호만으로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궤적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릴 만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이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낯선 타국 땅에 왔건만 그 자녀가 학교 가기를 거부합니다.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학에 가서는 엄마 아빠 나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을 테니 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기다려온 생명 소식이 없습니다. 결혼한 지 3년, 5년, 7년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나 쉽게 아이를 갖는 것 같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남편의 불신이 있어요. 아내가 아픕니다. 암이 치료되었다는 소식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 그 암이 재발했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 중에 마주하는 이야기들은 웃음보다는 한숨이 훨씬 깊은 우리의 인생의 파도라는 것을 보게 돼요. 거친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 순간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토록 척박한 현실의 토양 위에서 선포되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은 때때로 고통으로 신음하는 내 영혼에 우리 영혼에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흔들리는 존재이기에 역설적으로 오늘 주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 흔들림에 교회를 떠나가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흔들림에 주님 붙잡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은 우리를 파괴하는 저주가 아니라 위태로운 나의 힘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영적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흔들림에서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저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순장으로 직분 맡고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려도 너무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가 추구하는 기쁨의 본질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 공동체 목사님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우리가 다루었던 매우 중요한 주제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 이것은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핵심 단어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노년의 사형수였습니다. 육체는 세잔하고 내일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는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이 비밀스러운 기쁨,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에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 볼게요. 영화의 이야기지만 말씀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 다 아실 겁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주인공 에단 헌트, 탐 크루즈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그는 비행기에 매달립니다. 빌딩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합니다. 사선 앞에서 단 한 번도 임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잡히거나 실패하면 국가는 당신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라는 냉혹한 조건 앞에서도 그는 망설임 없이 나아갑니다. 그가 이토록 단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이토록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고용된 용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국가의 선택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을 막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그의 뼛속까지 단단히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도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자각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현실에서 자주 미끄러집니다. 사명자라는 고귀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과 기쁨은 작은 바람에도 이토록 흔들리게 되는가? 그 흔들림에서 은혜도 경험하지만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성경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신앙을 소비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러한 영적 현상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홀튼 교수는 그의 책이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현대교회와 성도가 가진 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종교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는 사람들을 제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대하고 있다. 소비자와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성공할수록 정작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으로 얻는 기쁨은 점점 사라진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을 고객이나 소비자로 하나님께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조명가게가 될 것입니다.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으로 산다면 이곳은 너무 짜서 아무도 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며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의 영적 욕구를 채워주는 그저 서비스 센터와 같은 곳으로 생각한다면, 소비자로 머물고 있는다면 복음이 주는 기쁨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과 만족이 기준이기에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흔들리게 됩니다. 소비자는 이쪽 식당이 맛이 없으면 저쪽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부르신 분의 목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신앙이 흔들리고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면 혹시 내가 사명자가 아닌 소비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메시지를 먼저 나눌게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성경적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러한 다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보냄받은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까? 성도님은 보냄받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냄받은 자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그가 누렸던 두 가지의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면서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신앙으로 적용되어서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KCPC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보냄받은 자로 가진 두 가지의 기쁨의 첫 번째는 따라가시겠습니까? 관계의 기쁨입니다. 관계의 기쁨. 이것은 고립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보냄받은 자가 갖는 첫 번째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 액수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났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헬라어 프로네이는 단순히 기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민 생활할 때 언제가 가장 슬프십니까? 일상에서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부부와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는 언제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성도로서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십니까? 통장 잔고가 비어있을 때입니까?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통장 잔고가 비어있으면 기쁠 수 없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나 혼자구나 라는 고독감을 느낄 때입니다. 건강, 재물, 관계, 자녀, 이 어려움 속에서 누구도 이 어려움을 토론할 수 없는 나 혼자의 문제구나 라고 느껴질 때, 이민 초기에 거대한 세상 속에 던져진 이방인처럼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외로움, 기쁨을 잇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외로움을 느껴요. 아내가 남편에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공동체에서 아무도 내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기쁨은 증발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비결은 바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후원자가 아니라 미션을 함께 완수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팀 사역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가장 기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평생에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새벽 설교할 때에 그 영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왕가 사는 남자 내용을 좀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 안 보신 분들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도 죽었어요. 사실 6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왕이 죽었어요. 근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공동체 목사님 며칠 제 방에 가장하면 늑달같이 달려와서 목사님! 아, 우리 영화 안 봤는데 그 얘기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죽었다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6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항의하는 목사님들 보고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 전이에요. 오늘 같은 한 두 달 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저 피아노 뒤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한 목사님이 저를 툭 치면서 목사님 잠은 집에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인 그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는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저에게 재치 있는 웃음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누는 동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 중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매우 지쳐있지만 이 안에서는 공동체성이라는 팀 사역이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서로에게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팀으로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고 채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는 나에게 상처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요 관계를 이어가는 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동역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정은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란히 서서 앞을 보는 것이다. 바울은 보냄받은 자로 빌립보 교회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기에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는 슬픔이 아니라 그 벽을 뚫고 들어오는 그 따뜻한 관계의 온기를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기억하고 도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19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예,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동역의 끈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은혜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소비자로 모인 군중이 아닙니다. 이곳에 뭐가 있나 없나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한 방향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요 동역자입니다. 제가 새가족 사역원을 섬기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냥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한 사역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프라미스 랜드를 보면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게 행복하대요. 교회를 매일 가고 싶대요. 제가 금요일 날은 사실 순모임을 참석해야 되기도 하고 제가 금요일 날은 좀 일이 없으면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그 금요일에 아침부터 이야기해요. 아빠 오늘 교회 갈 수 있어요? 아빠 오늘 교회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라미스랜드에 좋은 목사님, 교육자들,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동역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그들이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교육자님 만나고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뻤으면 좋겠어요. 문에 들어오다가 저기서 보고 아, 저분 피해가야 했다 해서 다시 돌아서 뒷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성도는 서로 만나면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동역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는 그 기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동역의 관계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관계를 경험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 기쁨은 빌립보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자족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아멘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환경을 압도하는 내면의 근육입니다. 보낸받은 자가 누리는 두 번째 기쁨은 소유가 아니라 배운 자족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배웠노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헬라어 에만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책에서 지식을 얻었다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득하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몸에 익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며 수많은 결핍과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비천함과 존귀함을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확신 속에서 자족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는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앞에 슬라이드 하나를 부탁드렸는데요. 2002년 여러분 월드컵 16강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또 오늘 한번 박수 칠까요? 2002년도에 안 태어나셨어요? 다 2003년생이신가? 외모는 다 20대 같으세요. 네. 월드컵 16강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기억이어서 예화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탈리아는 철벽 수비를 자랑하던 정말 대단한 축구팀이었습니다. 16강, 과연 우리에게 기적이 있을까? 어게인 이런 구호를 쓰면서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반 10분에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탈리아를 상대로 우리가 먼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 잘됐다. 야, 한 골 넣을 수 있겠다. 그런 환호도 잠시 그 공이 골키퍼에 막히는 순간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골을 우리가 먹었지요. 그리고 경기 전후반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아유, 안 되겠다. 그래, 여기까지 잘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후반 44분에 설기현 선수가 제대로 차지 않고 빗맞았는데 골대로 들어가고 다시 연장전에 가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억나시죠? 2026년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2002년 이 16강 경기를 보신다라면 당시의 마음처럼 쫄이고 흔들리고 자신 없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족이란 바로 이 결과에 대한 확신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 속에서 배움의 자족을 이어갔는데 신앙의 자족이란 이 결과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게임에 나오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이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SAT 대박이나 여러분의 사업의 번창을 위한 성공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고 책임지시니 나는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풍부 속에서도 겸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감옥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사명을 완수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내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맷집이자 내면의 영적 근육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가져야 외부의 상황으로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을 배운 보냄받은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환경을 내 뜻대로 바꾸는 괴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존재의 단단함에서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 안에서 기쁨이 소유의 유무나 상황의 기복에 있다면 우리는 평생 환경의 노예로 살아갈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선언은 내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주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선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처지보다 훨씬 크기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보냄받은 자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 보시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보다,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차디찬 감옥에 있었지만 수많은 결핍을 경험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동역의 기쁨이 있었고 배운 자족,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KCP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 땅으로 누가 보냈습니까? 그 척박한 일터로 누가 보낸 것입니까? 그 눈물겨운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연입니까? 생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KCPC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셨고 이곳에서 훈련받아 이민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키라고 우리는 이곳에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삶 속에 생겼던 무수한 결핍들, 그 결핍 속에서 절망, 슬픔, 어려움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나보면 그 결핍들 누가 채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셨잖아요. 혹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피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장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셨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의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음을 동역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 보시면, 복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한 박자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리 또 우리는 흔들립니까? 우린 여전히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 성과 같은 일이 가득하고 골리앗과 같은 일이 가득합니다. 건강, 재정, 관계의 결핍들, 왜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결핍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가장 선명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던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도 분명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그 신앙의 수준을 요청하고 계세요. 태경아, 이제 더 이상 안 흔들리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있는데 여전히 너는 왜 이렇게 흔들리니? 아주 가끔은 곁에 동역자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여전합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 절망합니다. 지난주의 설교가 저에게 큰 힘이 됐는데 여러분에게도 좀 나누고 싶어요. 누가 나의 힘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 그 승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탈취한 수많은 말, 오늘날로 말하면 항공모함 같은 군사력의 힘을 끊어버리죠. 눈앞에 강력한 자원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마디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면서 결론을 맺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의 힘줄,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줄을 끊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진짜 힘줄을 경험하면 된다. 진짜 힘줄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힘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십자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할 때에 상황을 뛰어넘는 정체성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강조하겠습니다. 힘들고 한숨 나와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러빙 지저스하고 리빙 지저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이 진짜 힘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이 먹히지 않았던 내 남편이, 그 말이 안 됐던 내 자녀의 신앙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 나눌게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바로, 따라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가장 위대한 보냄하는 자였습니다. 하늘의 안락함을 버리시고 주님과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였지만 그는 이 땅에 재앙만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임무 완수를 선언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수락하시고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물과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보냄받은 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각자의 한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종교 매장에 쇼핑하러 온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파송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멘. 크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내 아이들, 내 사업장, 내 일터, 내 사역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확실한 고백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안내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가사가 너무 보냄받은 자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나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명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바꿔갑니다. 오히려 내가 바꿔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보냄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 받고 돕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주를 기뻐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가사의 내용이 보냄받은 자의 기쁨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KCPC에 있다면 이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부르셨고 훈련받아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저희 아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아이가 저한테 물었어. 아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W를 시작하는데 왜 KCPC라고 불러요? WCPC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빠도 잘 모르지만 아마 52년 전에 이곳에서 미주 한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마 한국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라고 KCPC를 부르는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WCPC로 불러도 되겠다. The World. 이제는 우리가 코리안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다면 그래 WCPC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두 달간 묵상한 빌립보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지없이 흔들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적으면 여지없이 흔들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쁜 복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도록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진 고생을 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사명자, 보냄받은 자. 우린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자로 보냄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바울이 소유한 그 기쁨을 경험한 우리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들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